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 최대 국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기 바로 전에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나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이라 그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나라가 망합니다. 참 묘하죠. AD 70년경에 나라가 또 다 망해서 근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녀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온 세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그 민족, 그 민족이 세운 나라가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년쯤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70년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놨다가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고 하더니 결국은 40년이 지나서 이 70년에서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이 1948년에 또 저기다 또 데려다 놓으셨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에서 무언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왕과 신하들, 특별히 이스라엘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대언하는 대언자들, 그리고 심지어 백성까지 저 위에서부터 저 맨 밑에까지 몽땅이 다 부패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인간 세상은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00% 공의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근데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몽땅 다 나라가 썩어서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 재판관들이 대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거든요. 판단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옳은 걸 옳다 그러고 그런 걸 그르다 그래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이건 잘못된 것도 옳다고 얘기하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서 그 사정을 얘기하면 아무리 옳다고 옳은 걸 이야기해도 그걸 그르다고 재판정에서 그런 악독한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면서 그래서 도처에서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 이거를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이제 16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대로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장 없는 비둘기. 여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이런 데 대언서를 가서 읽으실 때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심장이 없는 비둘기,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진 무법국가. 제가 이렇게 이제 잡고 그리고서 오늘 호세아서 그 7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걸 이제 통해서 이런 사태가 없으면은 사실 국가의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칠 그런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판의 공의, 판단의 공의, 의로운 자들을 찾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치리해야 되는가, 구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구원, 성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설교라고 했지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지금은 국가가 뭔가, 그렇죠? 또 국가를 통치하는 치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칠 또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치게 됐고, 또 호세아서를 뭐 제가 특별히 여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한 장 한 장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호세아서 이제 7장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없다. 이 심장이 없다는 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heart, 이 심장, 이 심장이 이해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없다 그 얘기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그냥 미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한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뭐라고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지 다른 성은 없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지난 한 2, 30년 동안 성이 100개라 그러고 200개라 그러고 성이 없다 그러고 다 그러고 이상한 워크라 그러잖아요. 워크, W-O-K-E, 깨시민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다 망치는데 바이든에 대한 이런 자들이 나타나갖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게 정말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면 미국 금방 망한다고. 그래도 이번에 시민들이 좀 깨어나서 제대로 이제 대통령 하나 세우고 나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온 세계가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은 나타나기 전에 징조가 뭐냐, 백성이 깨닫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같이 된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행하고 나라에 위기가 닥쳐서 결국 호세아 대언자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전환길 강사가 아침에 2030 그 세대들을 위한 호소문을 아침에 발표했는데 11시간이 지났던 200만 뷰에 200만 뷰. 11시간 지났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계몽이 그냥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500만까지는 가면 좋지 않겠나. 우리나라 투표하는 사람이 한 3천만 되는데, 3천만 가운데 500만 명만 봐도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타나갖고 또 하나의 의인이 돼갖고 뭐라 그래야 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 기각하고 돌아와야 된다, 나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안 된다. 아이고,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욕, 러스트, 욕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욕정이 뭐하고 똑같냐, 이렇게 빵을 구우려고 하면 화덕에다가 빵을 구워야 되는데 빵 구우려면 어떻게 달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욕정이 그냥 불타오르는 그런 화덕처럼 그렇게 그냥 훨훨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멸망을 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조건에 따라, 특별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 저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언하는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선민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이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우리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는데 한계가 이제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완전히 이 세상 모든 것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열심히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죄를 볼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 7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지 않겠지. 그러고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뜨겁게 달군 그런 화덕처럼 자기들의 정욕을 달구고 달구고 달궈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2절은 사회 정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수도인데 이 수도가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다 그냥 북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며 강도 때는 밖에서 노략하는 도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불법,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사악함,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인데 이것은 재판정에서의 부패, 우상숭배, 도둑질, 거짓 행위,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1절에 도둑이 나오고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략을 한다. 그러니까 도둑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타락과 혼란, 강도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타락과 그런 혼란, 다시 말해 내부에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부패와 거짓으로 타락을 하고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이렇게 돼서 나라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2절 가서 보니까 대언자 호세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전지전능하심을 그거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를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어떻게 아시지? 알 수가 없지. 그렇게 하고는 착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그런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냐,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북한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짓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기록을 하고 적당한 때에 의인과 그 다음에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매일 사랑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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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공의를 집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만족시킬 그런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예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표출이 되는 거지, 사랑 사랑 사랑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른 건 그르다 그러고 그래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회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매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이제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큰 성을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건 저주받은 거니까 거기가 다 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거 소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줬는데, 근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쑥 아이성을 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에 가서 보니까 바빌론산 좋은 그런 옷이 있고 은이 200세겔이 있고 50세겔 나는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 그래서 탐심이 나서 그걸 가져다가 숨겨놨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에 갔다가 대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간이 저지른 그와 같은 죄악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의 눈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텐트 안에서 한 그 모든 일을 저 위에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 모든 죄악을 보시고 이대로 상태가 되면 결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침략해서 정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철저히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정복을 하고 결국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나눠주신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고 불법이고 그 다음에 부패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 권력형 비리 사건들, 불법 자금 유용, 허위 정보 유출 이런 모든 것이 도둑이 안에서 활동하고 강도들이 밖에서 약탈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의 사악함처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인 자리를 남용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자들이 국회에 있는 자들이고 대표적인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자들이고 대표적인 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이에요. 가장 공의롭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고는 일단 딱 국회의원이 된 다음부터는 국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또 국회의원이 될 건가 거기에만 혈안이 돼서 중국 돈을 받아 먹고 중국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국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법부에 요직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모조리다 우리법 연구회 아닙니까? 우리법 연구회. 이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여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만든 그런 어느 면에서 불법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그런 데인데 거기 출신을 다 요직에 지난 10년 15년 동안 앉혀놓으니 이 지금 나라가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고 불법이 횡행하는 이런 나라가 이제 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뭐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다 자기 사리사욕. 그저 중국에서 돈 몇 푼 주면 그거 받아 먹고는, 그렇죠. 중국 사람들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나 절대적인 도덕 기준 대신에 상대적인 윤리, 세속적 이익, 심지어 북한의 돈까지 받아먹고 김일성 장학생들이 돼서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저 위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선관위예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무려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선관위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3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채용하는데 1200건의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거기다 일가친척이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일가친척이 해먹고 5.18 또 유공자들에서 또 다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럼 그 집단이 헌법기관이라 그래서 사정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엔 180석을 차지하고 이번엔 192석을 차지하고 이대로 두면 200석 넘어가면 다음번에 그러면 이 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몽땅 다 좌익 종북 세력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냥 베네수엘라가 되고 그냥 아르헨티나가 되고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정치 전제 정치가 되는 경찰 국가가 이제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온 몸을 지금 바쳐서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계몽의 경고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잖아요. 적어도 50%는 지금 깨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실시한 이런 그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는데 이래갖고 겨우 이제 밝혀낸 게 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겨우 밝혀낸 게 뭐냐, 의심되는 게 9건이다 이렇게 해서 27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을 했다. 여러분, 이거 나오면 믿으세요, 여러분? 1200건이 있는데 27명 수사 요청을 했다는 거, 말 그대로 이게 뭐라 그래, 이거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거 다 뒤집어 놔야 되고 이번 기회에 아주 선관위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를 완전히 해서 그래서 투명한 기관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앞날이 있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어떻게 했냐,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다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하고 지연한 이런 정황이 확인이 돼서 이거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감사원장이 탄핵까지 됐잖아요. 하지 못하게 이거 하면은 부정이 다 드러나면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홍역을 앓게 생겼으니까 탄핵을 지금 하고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컴퓨터 포렌식 하는 거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이런 태도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고 선거를 운영해야 될 선관위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누구예요? 대법원장이에요. 대법관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 채용과 특혜 제공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이제 훼손해서 선관위가 이거 사과라 그래도 사과라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믿습니까, 지금 선관위 하는 말을.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거를 치르고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0월 10일에 국정원과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는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가 공동으로 이걸 진행했는데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투표 시스템의 취약점, 선거인 명부 시스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서 선거인 명부를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이런 투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누가 선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지금 뽑을 수가 있고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사전투표용지 관리. 해커가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인장 파일을 탈취해서 실제 투표자 동일한 무단투표지를 출력할 수 있는 거를 국정원이 밝혀낸 거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된다. 개표 결과 변조 가능성.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를 저장하는 시스템에 접근해서 개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위험이 확인이 됐다. 선관위 계속해서 우리 수개표도 같이 했다 하면 뭐야 여러분, 이거 해서 100표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 120이라고 적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거 암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투표지 분류기. 외부 장비 USB가 무단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해커가 개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조금 살펴봤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망 분리가 미흡하다.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서 전산망과 통신이 가능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이 인터넷 망은 다른 망하고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망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패스워드 여러분 다 아시죠? 12345. 12345가 하면 12345가 12345로 패스워드를 적어놓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비밀번호도 12345로는 안 하겠다. 12345로 지금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발생한 북한발 해킹 공격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도 못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 해킹 사고가 이제 발생했고 2021년 4월 북한의 김수키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악성 코드가 선관위 인터넷 PC에 감염되어 업무 자료가 유출된 이런 사실로 북한이 다 해킹해갖고 업무 자료까지 다 유출이 돼 있는데도 다 쉬쉬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2020년 우리가 4.15 총선 300명이 이제 뽑았는데 그날 밤에 결과가 나오는데 다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뭐 한 2시까지 이제 봤으니까 다 이겼구나. 그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결과가 그냥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곧바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경욱 의원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당신 빨리 가서 선관위 데이터 빨리 내려받아라. 가서 봐라. 이게 부정선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왜 그래요? 4시, 5시에 사람들 다 잠자는 사이에 사전투표 결과 그걸 그때 다 개봉을 해갖고 해보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냥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김진태도 바뀌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원주도 좋은 사람 쪽으로 있었는데 이원주도 바뀌고 민경욱도 바뀌고 하여튼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때 다 바뀐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300군데 여기서 이제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다 이래갖고 선거소송이 126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126명이 300명을 뽑는데 126명이 이거 선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선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게 42%예요. 이게 어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끌고 6달 안에 모든 거 끝내야 되는데 1년 몇 개월, 2년까지 이제 끌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여기 재원표 과정이 인천 연수 송도구, 송도에서 있었잖아요. 민경우 의원 일장기, 배춘입, 신권, 화살표 뭐 등등 해서 도저히 발견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관 앞에 여기 와서 대법관에게 보여줘도 대법관이 뭐라 그래?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요?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인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말해 피고하고 판사가 한통속이에요. 피고하고 판사가 원고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원고 암만 얘기를 해도 피고하고 내리는 이 판사가 한통속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답이 해체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완전히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두고, 그래서 잘못하면 판사가 잘못하고 있고 한 거를 판결을 내려야지. 둘이 다 같은 기관이에요. 판사도 선관위도 둘 다 똑같이 판사가 하고 앉아 있으니 판사가 자기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해체를 이제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하는 모든 것까지 다 수개표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러고 하면 국가가 망한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부정채용하는 그런 기관이 어떻게 공정선거를 한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그 선관님 누구 아들이든 뭐 처장인지 뭔지 아들을 이제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뭐라 세자라고 부른다고 우리 세자님 이번에 하니까 꼭 좀 붙여줘야 된다. 여러분 뭐 왕이에요. 세자가 뭐예요? 세자가. 예. 이렇게 썩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권력기관 중에서 사법부는 재판의 공의, 공정을 이거를 제1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이런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번 헌법재판소 한번 보세요. 문영배, 이미선, 그 다음에 이번에 정계선 다 우리 법.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법 이번에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쫓아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못 받겠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자, 4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욕이 빵 굽는 자가 달궈놓은 그런 화덕처럼 이렇게 이제 시뻘겋게 타올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은데, 그는 빵덩어리를 반죽한 뒤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치느니라. 부패한 그런 사회의 특징이 뭐냐? 사회 곳곳에 간음이 만연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성경의 대언서 가서 보면, 예레미야니 가서 보면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느라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느라고. 이게 국가가 멸망하는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덕이 완전히 타락이 돼서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그런 시대에 죄에 대한 그들의 열정, 특별히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마치 밤에 불을 지피면 그러면 어떻게 아침에 빵을 구울 때까지 타오를 준비가 되면 화덕이 엄청 뜨겁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간음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욕이 이렇게 화덕의 불처럼, 뜨거워진 화덕처럼 그렇게 훨훨 타올랐다. 4절에서 이제 7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어요. 떡 같은 거 모릅니다. 떡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가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떡이 어디가 있어요? 화덕은 빵을 굽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 빵 굽는 자가 반죽이 이제 발효가 되는 그런 동안에 화덕을 뜨겁게 이제 만들어 놔야, 그러고서 이렇게 딱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그런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은밀히 자기들의 정욕,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빵이 딱 반죽이 들어오면 그냥 확 불어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의 열기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죄악과 악한 욕망, 정욕 이런 걸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 밀가루가 준비되듯이 그들의 죄악이 내부적으로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탁 하고 이제 화덕에 집어넣으면 빵이 확 부풀어 오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다. 자, 그럼 화덕 불을 피우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가 포도주였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포도주 부대로 그를 병들게 하였고 그는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으니,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비틀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5절에 나오는 왕의 날은 잔치나 축제를 이제 의미하는데 왕과 통치자들이 포도주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려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런 가운데 2절 가서 보면 2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한다. 왕과 통치자가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왕을 즐겁게 하고 죄를 계속 지어서 왕을 더 즐겁게 하고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온 나라가 부패, 예, 부패와 정욕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 대원자 호세아는 왕과 신하들이 술에 취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적군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결단을 내는데 이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술판만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그 이후에 13년 동안 5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 20년 동안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왜? 술 먹고 있으면 또 누가 들어와서 쿠데타 일으키고 또 술 먹고 포도주 연회하면 또 누가 와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래서 20년 동안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까지 쿠데타 때문에 왕조가 무려 9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 생기고 술 먹고 또 있으면 또 쿠데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돼갖고 9개 왕조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이는 그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배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타오르는 불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며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고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으나 나를 부른 자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 백성이 화덕처럼 자기의 꾀, 자기의 거짓으로 속이고 밤새 열기를 간직하다가 아침 되니까 그냥 확 하고 불처럼 피어오르는 이런 모습이 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성장하는 이런 죄, 이런 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서 공동체를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지금 화덕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반죽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확 하고 불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정말 윤석열이라는 의인을 하나님이 그래도 준비해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1년이나 한 3년, 4년만 더 지나가면 베네수엘라 꼴라요. 베네수엘라 경찰 독재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돈 있고 한 사람들 다 옆나라로 도망갔잖아요. 다 옆나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세계 10위 국가가 돼서 그런 나라인데 석유도 그렇게 많이 나고 다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퍼준다고 그러고 파퓰리즘 정책 이거 쓴다고 하다가 지금 가장 못 살고 심지어 쥐를 잡아먹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정권 유지하는 거 왜 그나마 거기서라도 조금 돈 준다니까 그거 받아먹고 그걸 계속 그 사람 표를 찍어주니까 독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독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만히 대통령 한 2, 3년 하다 이제 끝나면은 편안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데 도저히 내가 이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국민들의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번에 2030 젊은 아이들이 다 깨어나고 이거 우리가 살라라, 이거 이대로 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문재인이가 400조 빚을 남겨놨어요. 400조. 이거 다 누가 갚아야 돼요? 2030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이 갚아야 될 돈인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 울면서 기도하고 호소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도 그 의인 하나를 보내서 사람들 계몽을 해주시고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화덕처럼 타올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재판관들을 삼키고 왕들을 쓰러뜨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지도자들과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지도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국민들 정말 정신 차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정말 좀 잘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사람인가. 전한길 강사가 그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번에 대치가 되고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는 그 시점에 유혈 사태가 나서 국민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이게 생각이 나서 차라리 내가 체포가 돼서 구금되는 게 낫지. 국민들 피 흘리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진해서 나가서 체포당하는 걸 보고 이재명하고 윤석열 생각해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나라를 생각하는지 그때 정확히 알게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국민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가.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예, 그래야, 예,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깨야 나라가 유지가 되지. 국민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가늠하고 정욕에 불타서 돌아다니면 결국은 통치자들 잡아 삼키고, 왕까지 잡아 삼키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부른 자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뭐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뭐 희생물을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행위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가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백성은 이교도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자, 동방의 유목민들은 뜨거운 바위 여기다 빵을 구워 먹었는데 그렇게 뜨거운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럼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지.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하고 분리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모든 악한 행위,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다른 한편은 익지도 않은 채로 방치가 되는 이러한 그 형국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은 타협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 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알을 숭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불에 태워갖고 몰록에게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흰머리가 생긴다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힘이 연약하게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됐구나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니까 정신이 다 빠져갖고 본인들의 힘이 이렇게 미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쇠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사법부에 문제가 있고 국회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저 윗대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 법 이거 다 이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이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졌는데도 힘이 빠진 것조차를 모르고 있으니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힘이 다 빠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싸운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원수가 가서 두 눈을 다 빼고 그리고 소처럼 가서 에이 이거 돌리라고 그렇게 해서 곡식 빻는 이러한 그 소처럼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 10절 그거는 옛날에 솔로몬 당시에 왕국이 팽창을 해갖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흠모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맨날 그때만 얘기하는 거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그래서 교만을 떠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여기저기 흰머리가 나갖고 이미 노인이 돼갖고 힘을 다 잃었는데도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하지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절에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은 이집트에 호소하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자, 성경에서 심장은 단순히 여기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심장에게 허트라고 하는 이게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지혜, 판단력, 의지 그리고 감정의 이런 근원이 심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없다 하는 얘기는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걸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둘기가 겉보기에는 순결하고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감각이 약하고 그래서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지혜와 분별 없이 충동적이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나라에 위기가 생겼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향감각을 잃고 저 위엔 아시리아 한번 붙어볼까? 저 밑에 있는 이집트에 붙어볼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심장 없는 비둘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이 돼서 그 열 지파는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들을 잡듯 그들을 떨어뜨리며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사절단을 보내고 도와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날짐승들 잡듯이 이미 그물을 다 쳐서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이 허사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물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야 돼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내 의의를 드러낼 그런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민족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서 오히려 이방민족들의 그런 악한 문화를 수입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세력은 북한을 동경하고 흠모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저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노무현을 비롯해서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서 수백 명이 지금 판검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정치인, 판검사 정치인들이 중국의 돈을 받고 나라를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어요. 요 근래 여러분 한번 가서 호주 이런 데서 나오는 유튜브 방송 한번 보세요. 호주도 지금 중국한테 다 잡아먹혀갖고 좋은 휴양지 뭐 이런 거 뭐 99년 중국에 임차 주고 그랬다가 호주 사람들 다 쫓겨나고 지금 엄청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는 또 누구에 다 잡혀먹었냐?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을 다 잡혀먹혔어요. 백인들이 손을 못 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하고 공항을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 간첩법으로 해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해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간첩법 만드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 그거 하면서 담화문에서 그 사례를 다 발표할 정도로 이 간첩들이, 중국의 간첩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간첩도 잡지 못하는 나라가 됐으니 이 나라 이대로 되면 망합니다. 그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세상의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악은 중국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만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가지도 못하는 서울대학교를 화교, 외국인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특별 가산 점수 주고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 2030 청년들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실히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전학일 강사 같은 분이 계몽이 돼갖고 한번 나가니까 수백만 명이 보고 돌아서는 그런 일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전학일 그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공언했잖아요. 크리스찬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속이는 활이라고 그럽니다. 속이는 활. 16절에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활을 쏘면 앞으로 나가서 적군을 맞춰야 되는데 활을 쏜 게 오히려 나를 맞추면 어떻게 되게 속이는 활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켰으니까 저 앞에 관역이 있으면 활 쏘면 그 관역을 맞추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속이는 활이 됐다. 주님을 떠나서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을 한다. 16절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패한다고 16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된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별거 아니구나 하고 조롱거리가 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가만 적용하면 안 되고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일단 나한테 내 안에도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런 욕망,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이 화덕처럼 뜨겁게 그렇게 되면서 타오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을 은밀히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또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판검사들 다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가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사랑하고 감성파리하는 그런 설교만 듣고 오니까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심장 없는 비둘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대로 두면 우리 개인도 멸망하고 교회도 멸망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가 멸망한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도의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번 기회가 또 넘어가면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또 돼서 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혼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심장이 있는 비둘기처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아테네의 몰락을 보면서 아테네 몰락의 원인이 뭐냐? 중우정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우정치. 이 민중이 우둔한데 그 우둔한 민중들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하면 다 똑같이 한 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한 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표 하는데 그 나라의 80, 90%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표를 던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10% 올바로 표를 던져도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테나가 그렇게 돼서 멸망을 했다. 자, 중우정치의 병폐는 첫째, 대중적 인기에 정치가들이 집중을 하고 대중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 그냥 한동훈이 그러잖아요. 국민만 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국가는 멸망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옳고 그런 것과 함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국민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죠. 국민의 눈높이 이상을 뛰어넘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렇죠? 바울을 보세요. 아, 국민이 요구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간 사람이 그게 진정한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평등관. 결과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 사회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회 다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주지만 그 결과까지 어떻게 똑같이 나눕니까, 여러분? 그건 공산당이지. 셋째,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사회는 망한다. 넷째, 엘리트주의를 무척 부정하고 좋은 지도자도 있다. 그 지도자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하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회 모든 조직은 리더,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에 따라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팔로워가 있는 건데 제대로 끌고 나간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멸망하는 거예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인데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사회가 멸망을 하는 거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목사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이대로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라 멸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에요. 뭐 특세고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는 광장에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특세입니까, 특세가.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 거룩함,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이 구국의 결심 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기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관위 완전히 해체해서, 그래서 부정선거 막아야, 그래야 영원히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인들의 치하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번에 큰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해서 이번 설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계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이 세워진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마음껏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다.